지금 우리는 믿음의 영웅, 믿음의 챔피언으로 불리우는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 전시되고 있는 믿음의 갤러리를 함께 산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모델링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 드러난 믿음의 실체를 우리는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구약시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거쳐갔던 살았던 시대의 한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두려움의 시대를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원인은 불확실한 미래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오늘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시대를 그들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두려움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은가요? 수년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두려움을 상징하는 유머로 무서워 시리즈라는 것이 한때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무섭다. 무서워. You. 네. 썰렁해요. 네. 무서운 남자, 무섭군, 무서운 여자, 무서운 걸. 모든 사람이 다 무섭다, 무섭다. 아무도 안 웃어. 예. 이것은 우리 시대를 풍자하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대한 하나의 유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한 모세가 살았던 시대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유태인 남자 아기가 태어나기만 하면 애굽의 당시의 절대적 지도자였던 파라오는 아들이 태어나면 다 나일강가에 던지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런 비극의 발단은 출애굽기 1장 8절의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이렇게 시작돼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으며 요셉이 이집트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를 알지 못하는 새로운 파라오가 일어나자 비극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일종의 가나안 땅에,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살다가 이집트로 이민을 왔던 세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이민 와서 출세한 거예요. 총리까지 됐으니까 애굽의 선정을 이끌었고 바로의 충신으로 이집트가 발전하는 일에 커다란 기여를 했습니다. 7년 동안에 풍년이 찾아왔을 때 곡식을 낭비하지 않고 차곡차곡 곡식을 저장해서 다가올 또 다른 7년의 흉년의 시대를 대비하게 만든 구국의 히어로 영웅이었습니다. 마침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이집트를 찾아가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지나간 2월에 성지순례단이 또한 이집트를 다녀왔습니다. 지난 2월 제가 성지순례단과 이집트를 갔을 때 한 가지 중요한 관심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혹시 요셉이 남겨놓은 어떤 흔적이 이집트 땅에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발견했어요. 그리고 너무 기뻤습니다. 나일강 서쪽에 파이움이라는 오아시스 지역이 있는데 그 오아시스로 물을 끌어들이는 길이가 약 300km의 대형 운하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 운하는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인공수로로서 이 수로를 바흐르 유스프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이집트 사람들이. 바흐르 유스프라는 말은 요셉의 바다 혹은 요셉의 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 땅에 남겨준 영향력의 흔적을 거기서 발견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이 죽었어요. 그러자 유대인의 번성을 두려워한 바로우는 유대인의 씨를 애굽 땅에서 멸절시키기 위해서 남자 아기를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는 이 무서움과 두려움의 시대에 모세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이런 두려움의 시대에 모세의 부모와 모세 그리고 모세의 인도를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준 믿음의 실체를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의 부모,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그들에게 믿음이 무엇이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먼저 모세의 부모에게 묻습니다. 모세의 부모에게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모세의 부모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저희에게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선의 행동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선의 행동입니다. 자, 옆에 사람에게 해보세요. 시작.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선의 행동입니다. 자, 모세의 부모는 두려움의 시대를 살면서 두려움을 이기고 인생의 미션, 역사의 미션을 성취한 훌륭한 부모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의 23절 시작되는 말씀을 읽습니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여기서 주어가 모세의 부모예요. 모세가 주어가 아니라 모세의 부모입니다.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의 믿음은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숨겨서 잘 길렀던 행위 속에 부모의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그렇게 길렀던 동기가 뭐냐? 본문에는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우리가 표면적으로만 읽으면 딱 아기를 보니까 너무 잘생긴 거예요. 이 아기는 죽일 수 없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살려야 해. 그래서 그 아기를 보호하는 행동을 했을까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당시에 바로의 명령은 만약 그 이스라엘 남자 아기를 살려두면 그 아기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함께 연대 책임을 지고 죽어야 하는 혹독한 명령이었어요. 자, 우리가 본문만 보면 그냥 이 아기가 너무 잘생겨서 아까워서 아기를 보호하는 본능적인 부모의 행동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본문을 신약 성경에서 찾으면 다른 결론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제는 사도행전 7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사도행전 7장 20절을 보면 그냥 외모에만 이 아이를 기르기로 결정한 동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자, 출애굽기에 기록하지 않은 것을 사도행전이 해석했습니다. 그냥 잘생겨서 아기를 보호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러니까 신앙적인 동기가 숨어 있었던 거예요. 아,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아이다 라는 어떤 확신, 그 확신이 모세의 부모로 하여금 이 아이를 숨겨 기르기로 작정하는 동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아이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이 주신 아이다 라고 생각하자마자 바로가 두렵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이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사람이 두려우면 하나님은 사라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모세의 부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우리는 이 아이를 기를 것이다. 그 아이를 길러냈어요. 우선 한 석 달 동안 최선을 다했습니다. 석 달 동안 숨겨 길렀다. 왜 석 달이었을까요? 석 달은 아마도 모세의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석 달쯤 되면 아이가 손과 발에 동작이 활발해지고 고개도 빳빳해지고 또 울면 우는 목소리도 커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걸릴 수가 있잖아요. 지금 바로의 정보원들은 동네마다 다니면서 혹시나 유대인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을까? 남자아이가 색출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보세요. 출애굽기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러니까 숨길 수 없게 되는 그때까지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때까지. 그리고 그 다음 최선은 뭘까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자, 이 부모가 나일강에서 갈대를 가져다가 갈대로 상자를 만듭니다. 갈상자, 갈대상자. 그리고 그것을 잘 엮어요. 엮은 다음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합니다.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수제 역할을 하도록.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갈대상자 안에 아기를, 모세 아기를 거기에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일강가에 그 상자를 놓아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출애굽기 2장을 계속 읽어보시면 모세의 누이로 하여금 관찰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서 서서 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그러니까 포기한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될 대로 되라. 이 상자 속에 아기를 넣고 팽겨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지켜보는 믿음의 기다림이었어요. 동양에서는 이런 태도를 가리켜서 오래전부터 네, 이렇게 불렀죠. 진인사 대천명. 진인사 대천명. 사람이 최선을 다하고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 아주 성경적이에요. 저는 성경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자리에 누가 등장해요? 바로의 공주가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 아니, 공주님이 아니 그 애굽의 화려한 궁중 안에 목욕할 데가 없어서 나일강가로 와요? 오늘은 저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고 싶다. 그 마음을 누가 주셨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그 상자를 발견한 것 우연이었을까요? 상자를 열자마자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아기가 울었다 그랬어요. 이 장면에서 한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기가 상자를 열고 아기가 우는 순간 아이의 울음소리는 바로의 공주의 마음속에 잠자던 모성애의 본능을 흔들어 깨웠다. 이 아이를 그대로 죽이 보니까 히브리 아이예요. 유태인 아이는 다 죽이던 시절이잔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의 명령이에요. 근데 이 아이를 기르고 싶다라는 마음 우연이었을까요? 그래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는 이 드라마. 여기 모세의 부모의 믿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선의 행동. 여러분, 믿음은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믿습니다 그러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믿기 때문에 오히려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모세의 부모가 보여준 믿음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선의 행동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세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모세여, 당신에게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마도 모세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믿음은요, 거절과 선택의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믿음은 거절과 선택의 결단입니다. 자, 옆에 사람에게 해보세요. 시작. 믿음은 거절과 선택의 결단입니다. 무슨 말이죠? 믿음으로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믿음으로 선택할 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여기 24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거절입니다. 거절했다. 근데 그 다음 절 25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더 좋아하고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본문 24절부터 26절까지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여기 성경은 모세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단을 소개합니다. 그것은 믿음 때문에 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특권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백성, 메시아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거절이 소극적 결단이었다면 선택은 적극적 결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결단으로 모세는 출애굽의 엑소더스의 리더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가치관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한 사람이 가진 가치관, 그 사람이 거절할 때 무엇을 거절하느냐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가 있어요. 네, 거절해야 할 것을 거절하지 못하는 것, 그 사람의 가치관이 드러나는 장면이에요. 그러나 또한 선택할 때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는 무엇을 선택하며 인생을 살고 있을까, 그 사람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궁중에서 자라가면서 다음 바로 왕까지는 되지 못해도 이미 그 왕가의 로얄 패밀리 중에 한 사람이니까 모세는 누릴 수 있는 많은 특권이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모든 애굽의 낙이라고 했어요. 본문의 낙. 애굽의 낙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낙은 잠시였던 것입니다. 잠시 누릴 수 있는 애굽의 쾌락, 그 낙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쓰임받기를 소망했던 모세, 여기 모세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한 교회사가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지나간 역사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고난의 삶을 용기 있게 선택하게 만든 것, 그것은 그들의 상급신앙 때문이었다. 상급신앙. 제가 오래전에 우리 젊은이들과 성경 공부 바이블 스터디 같이 하는데 상급신앙을 얘기하니까 목사님, 상 받으려고 그런 유치한 이유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습니다. 그래, 친구야, 자네는 노벨상 줘도 안 받겠나? 그러니까 뭐 노벨상이라면 좀 다르죠. 그러더라고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노벨상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잠시의 죄악, 잠시의 낙을 거절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 이건 사실은 히브리서 11장의 중요한 키워드예요. 히브리서 11장에 가장 중요한 구절이 있다면 히브리서 11장 6절일 것입니다. 이건 다 외우셔야 돼요. 이미 외우고 있는 분도 있고. 자, 11장 6절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예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거절해야 할 것을 거절한 것이에요. 그리고 선택해야 할 것을 선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쾌락, 잠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재미, 재미있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낙이 있다고 그랬어요, 낙. 분명히 낙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낙 앞에 오늘 성경은 수식어 하나를 붙였어요. 잠시 세상의 낙, 잠시 애굽의 낙. 애굽에 누릴 수 있는, 세상에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쾌락은 잠깐입니다. 고난도 잠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상급은 영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세세토록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불멸의 상급입니다. 이 상급을 포기하게 하시겠습니까? 이 상급을 바라봄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 상급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이 말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상급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기에 그는 올바른 선택으로 인생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 가는 과정에서도 온갖 고난을 다 받았죠. 온갖 고난. 그 고난을 견딘 비밀도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본문의 2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네. 자, 바로는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이는 바로를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 이유가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그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모세야말로 오늘 우리 시대에 말하는 그런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코람데오라고 그러죠. 코람데오, 종교개혁자들이 말했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았던 모세의 삶의 비밀, 하나님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거절할 것을 거절했고 선택할 것을 선택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모세가 인도했던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은 또한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구원의 처방으로 믿고 수용하는 것이라고.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구원의 처방으로 믿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옆에 시작.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구원의 처방으로 믿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믿음의 케이스가 세 가지로 등장합니다. 세 가지 케이스. 첫째 케이스는 애굽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던 밤, 심판의 밤, 모든 애굽 땅의 장자들을 생명을 거두어 가시겠다고 선언했던 그 무서운 심판의 밤. 자, 본문 이제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믿음으로 유월절 핏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자, 이게 유월절 사건이죠. 유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결정적으로 떠납니다. 그날 결정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됩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들의 생명을 가져가겠다고. 그러나 말씀을 받아들일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의 처방을 내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처방입니다. 양을 잡으라고. 그리고 양의 피를 문설주 좌우인방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가리라. 그게 6월이에요. 6월이. 1, 2, 3, 4, 5, 6, 6월이 아니라 넘어가리라. Pass over. 넘어가리라. 6월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믿었단 말이죠. 그리고 장자들이 살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을 구원의 처방으로 믿고 수용하는 것. 자, 이제 두 번째 케이스.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홍해를 건너는 사건. 이 불가능의 홍해를 건너갈 수 있었던 사건. 본문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자, 홍해 앞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은 목숨이었어요. 앞에는 홍해 바다란 말이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고 있단 말이죠. 나갈 길이 없어요. 살 길이 없습니다.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바다 앞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원망했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구원의 말씀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가만히 있어라. 제발 떠들지 말고 Be still.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네. 우선 떠들지 말고 야단치지 말고 나를 보라. 구원의 하나님을 보라.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라. 부질없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를 그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는가, 그때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만을 뭐예요? 구원의 처방으로 믿고 수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세 번째 케이스. 이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 첫 번째로 그들이 접하게 된 장애물,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자, 여리고성을 어떻게 했다고요?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딱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난관이었습니다. 무너뜨리기, 인간의 힘으로 무너뜨리기 힘든 거대한 도성이, 성읍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절망이죠. 불가능의 성읍이었습니다. 6장에 보시면, 여호수아 6장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은 여리고의 성이 굳게 닫혀 있었다. 그런데 굳게 닫힌 철옹성 같은 이 성벽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들의 손에 이 성을 주노라.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들려오는 구원의 처방, 앞으로 엿새 동안 매일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 이 성을 돌라고, 그리고 제7일, 7일이 되는 그날은 7번 돌라고. 근데 조건이 하나 있다. 이 성을 도는 동안 절대로 아무 소리도 하지 말아라. 들레지 말아라. 아무 소리를 하지 말아라. 인간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사이콜로지를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기에 이런 명령을 하신 거예요. 네. 만약 그들이 마음대로 말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고 이 성을 돌게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성을 돌 때, 하나님이 돌라고 했으니까 돌긴 도는데 이걸 돈다고 해서 이 성이 과연 무너질까? 우리가 혹시 돈 사람들이 아닐까? 돌았다고 이걸 돌고 있을까? 네. 누군가가 그런 말을 했겠죠. 누군가가 그 말에 동조했을 것입니다. 자, 엿새 동안 돌아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금하나 성읍에 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은 7번을 돌라고? 우리가 진짜 돌았지? 돌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걸 돌고 있겠느냐?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리고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절대적인 침묵을 명하셨기에 그냥 눈치만 보면서 서로 말하고 싶어도 도는 거예요. 인간은 부패성이 누구나 다 안에 있어요. 부정적인 언어가 언제든지 쏟아져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걸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그리고 계속 믿음을 연습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침묵으로 이 성을 도는 동안에 그들은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을 엑서사이즈하고 있었던 거예요. 드디어 마지막 날 7번을 돈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외쳐라. 야! 외치는 순간 성은 무너집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구원의 처방으로 믿고 수용하는 것. 저와 여러분의 인생,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인생을 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처방으로 받아들이고 묵묵히 침묵으로 주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쓸데없는 거 제발. 네, 우리의 입으로 온갖 부정의 언어를 쏟아놓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묵묵히 침묵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이런 백성들을 찾습니다. 그들 앞에서 성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마침내 정복할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모델링되는, 믿음이 학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십시다. 짤막한 단 한 번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홍해바다를 만나고 우리는 여리고 성읍의 장벽을 만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바다를 건너고 있을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여리고 성을 돌파하고 있을까요? 불가능한 바다, 불가능한 장벽, 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자들에게 바다는 열릴 것입니다. 성은 무너질 것입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의 처방으로 받아들이고 아무것도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사오니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정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 믿음 없는 자처럼 여리고 성을 돌면서 불평하고 불만스러워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모델링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일어나 믿고 전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